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어 온 지난해 이후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등 도발과 관련해 안보리 소집을 요청한 것은 약 2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9일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과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 논의를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또 최근 한반도에서의 일련의 사건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사들과의 오찬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됐던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오늘 안보리 회의가 열리는 뉴욕을 방문합니다.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안보리 회의에 앞서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주관하는 오찬에서 유엔 회원국 대사들을 만나 이번 회의와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폐쇄된 주한미군기지 4곳을 한국에 반환하기로 한국과 합의했습니다. 한국 국무조정실은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 합동위원회를 열고 원주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부평 캠프 마켓, 그리고 동두천 캠프 호비를 즉시 돌려받기로 합의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미한 양측은 오염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 환경관리 강화 방안, 그리고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에 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으로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습니다. 반환되는 기지의 오염 정화 작업은 일단 한국이 맡기로 했고 오염 책임은 지속해서 미국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처로 반환 대상 미군 기지 총 80곳 가운데 58곳이 반환됐습니다. 이번에 반환된 기지들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소파 규정에 따라 반환 절차가 진행됐지만 오염 정화 기준과 정화 책임을 두고 양국 사이에 이견이 있어 반환이 미뤄진 바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아웅산 수치 미얀마 외무장관이 오늘 국제사법재판소 ICJ 심리에서 미얀마의 로힝야족 학살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수치 장관은 이날 심리에서 감비아 정부가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실제로 일어난 상황을 불완전하고 정확하지 않게 기술했다며 미얀마우주는 라카인주에서 반군을 토벌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감비아는 최근 57개 나라가 회원국인 이슬람협력기구를 대신해 미얀마 정부가 소수민족은 로힝야족을 학살했다고 ICJ에 제소한 바 있었습니다. 이날 재판정에 나온 수치 장관은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는 미얀마 민주의 운동의 상징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로힝야족은 주로 미얀마 북부 라카인주에 사는 무슬림 소수민족입니다. 미얀마 정부군은 2017년 이 지역 반군 토벌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로힝야족이 미얀마군이 로힝야족을 대거 학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어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이 미국을 찾은 것은 지난 2017년 이래 처음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회동에서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과 군축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라브로프 장관은 어제 폼페오 장관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지난 2016년에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양국 정부 교신 내용을 공개하기를 원했지만 미국이 이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훈련생들의 미국 군사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이는 최근 플로리다주 해군 항공기지에서 사우디 출신 훈련생이 총기를 난사한 사건 때문에 나온 조처입니다. 이 사건으로 용의자를 포함해 모두 4명이 숨졌습니다. 사망한 용의자는 사우디 공군 장교였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군사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 훈련생의 선발 과정을 다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미국 군사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 훈련생은 약 5,000명으로 이 가운데 사우디 출신이 약 900명입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President Trump's been unambiguous about our expectation. Chairman Kim personally made the commitment.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러시아 외무장관을 면담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에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늘 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6에서 11도 정도가 떨어져서 영하 20도에서 영하 2도 사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7도에서 평균 3, 4도 정도 떨어졌습니다. 영하 10도에서 영상 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과 러시아의 공동 목표라며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송환 등 대북 제재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0일 워싱턴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 뒤 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기대에 대해 모호하지 않았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장거리 미사일과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북한이 계속 지켜나갈 것으로 매우 기대한다는 겁니다. 이 폼페오 장관의 발언은 최근 미국의 셈법 전환을 요구하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한 북한이 공격적 태도를 취하면 미국은 대북 협상을 종료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이른바 FFBD라는 공동 목표에 동의했고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양국이 지금껏 협력해오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고무적인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e continue to work to try and develop places where we can communicate, negotiation mechanisms where we can talk to them about.
폼페오 장관은 또 우리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지점과 비핵화 달성을 위해 나아갈 길에 대해 그들과 대화할 수 있는 협상 메커니즘을 발전시키기 위해 계속 작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을 돕기로 결심했으며 이는 우리의 목표에서 겹치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언급해온 북한과 북한 주민이 더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는 그곳에 북한이 도달할 수 있게 돕기 위한 방안을 함께 연대해 알아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If it's a place where we have overlap on our objective, we need to jointly figure out a way together.
폼페오 장관은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에게 대북 제재를 이행해 준 데 대해 여러 차례 고마움을 전달했다면서 이는 미국만의 제재가 아닌 러시아 당국 스스로도 찬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의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결의도 준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There's always more work to be done on enforcement. There's a major event on the 22nd of December where every nation is required to have all North Korean workers out.
오는 22일은 각국이 북한 노동자를 내보내야 하는 날이며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도 안보리 결의에 따라 러시아를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라브로프 장관은 선 비핵화, 후 체제 보장과 제재 완화 방식으로는 협상 재개가 어렵다며 미북 양측이 상호주의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 제재로 인해 대북 경제 협력과 인도주의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면담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면담 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개발 예방과 북한의 핵무기 감축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별도의 글을 통해서도 라브로프 장관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라브로프 장관과 무역과 이란, 북한, 중거리 핵전력 INF 조약과 핵무기 통제, 선거 개입 등을 포함한 많은 항목들을 논의했다며 가까운 장래에 우리의 대화를 계속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오늘 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지난 5월부터 재개된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유럽 국가들이 주도한 대북 비난 성명에 동참하지 않은 채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채택된 2017년의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까지만 해도 모든 대북결의안 초안 작성과 채택을 주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행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미 압박의 강도를 계속 높이고 주말 사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진행하면서 미국은 이번 안보리 회의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y're trying to send a message that the world is opposed to their nuclear efforts and trying to warn them off of going in the direction that I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10일 VOA에 미국은 북한 관련 안보리 공개 회의를 소집함으로써 전 세계가 북한의 핵무기에 반대하며 우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북한이 가는 방향에 대한 경고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유럽 이사국들은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인 10일 북한 인권 토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사실상 이에 반대했습니다. 대신 미국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과 핵 문제 등 한반도에서의 최근 진행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북한이 껄끄러워하는 인권 문제를 피하기 위해 외교의 문을 열어놓으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11일 열리는 안보리 공개회의는 인권 문제보다 더 시급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위성 발사를 하려 한다는 기밀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안보리 회의를 통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purpose of the meeting is to have the U.S. express its concern that North Korea is maybe preparing.
이번 안보리 회의의 초점은 북한이 도발적인 장거리 미사일 혹은 위성 시험을 할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표명하고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이 도발 행위를 하지 말도록 촉구하는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때문에 안보리의 북한 인권 토론보다 대북 압박과 경고의 메시지는 더 클 것이라고 세이머 전 조정관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알렉스 웡 대북특별부대표가 오늘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리는 뉴욕을 방문합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어제 보도자료에서 뉴욕 방문 기간 웡 부대표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는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와 함께할 예정이라며 이번 회의는 한반도의 최근 전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최신 정보를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비건 대표가 안보리 회의에 앞서 크래프트 대사가 주재하는 오찬에서 유엔 주재 대사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이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대북제재 강화 조치를 담은 새 국방수권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는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하원이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약 3개월간의 조정 협상을 마치고 9일 최종안을 공개했습니다. 7,380억 달러 규모의 내년도 국방수권 법안엔 대북 제재 강화 조치부터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치까지 한반도 외교 안보 관련 핵심 조치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상하원 법안에 모두 담겼던 대북 제재 강화 조항은 일부 기술적 측면의 수정을 제외하곤 기존 내용이 거의 그대로 최종안에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물론 북한과 연관된 해외 개인에 대한 경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로 추가 제3자 금융 제재와 기존 대북 제재법이 명시한 주요 무역 관련 제재 확대 조치가 포함됩니다. 특히 제재 대상에 오른 특정 개인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대리 지불 계좌 개설 제한과 같은 제3자 금융 제재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기준치 이상의 원유와 정제유 제품, 석탄과 기타 강물의 수출입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원비어 법안 또는 브링크 액트라고 불리는 법안에 담긴 내용으로 이 법안은 미국 간 긴장이 고조됐던 2017년 의회에 처음 상정돼 지난 2년간 폐기와 재상정을 반복해왔습니다. 하원 법안에 담겼던 의회의 인식 조항인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을 추구하는 외교 촉구 조항은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전쟁을 끝내는 확실한 조치에 기초한 신뢰할 만한 외교적 절차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돼 최종안에 포함됐습니다. 상하원은 또 외교적 협상에 어긋나는 북한의 지속되는 행동은 외교적 해결책에 대한 북한의 의도와 약속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는 문구도 의회 인식 조항에 추가했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는 상하원 법안에 담겼던 대로 현 수준인 2만 8,500명을 유지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최종안은 국방장관이 의회에 주한미군 규모를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이 미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영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하게 저해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감축과 관련해 한국, 일본과 적절히 논의를 했다는 점을 증명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이 법이 책정한 예산을 해당 감축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국방장관이 두 나라의 직간접적인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하원 법안의 조항은 국방장관이 회계감사원장으로 수정돼 기존 내용 거의 그대로 최종안에 포함됐습니다. 상하원 조정위원들은 최종 심사 보고서에서 일본과 한국은 직간접적 분담 등을 통해 공동안보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한국과의 다가오는 새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에 기초한 이전 협상과 일치하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상하원은 또 미국은 일본과 한국 간 양자 안보 관계 강화뿐 아니라 훈련 확대와 고위급 의견 교환, 정보 공유 등을 통한 미한일 3국의 심화된 방위 협력과 공조를 강력히 권장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미한일 정보공유협정은 영내 안보의 핵심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회 인식 조항을 최종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국방수권 법안은 오는 20일 전에 다시 상하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며 하원은 이르면 11일 표결을 실시할 전망입니다. 뷰에 뉴스 이존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약화시키지 말라며 대화 복귀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북한은 한반도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동을 멈춰야 한다고 유럽연합 EU가 밝혔습니다. 버지니아 바투 EU 외교안보정책 대변인은 10일 미북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최근 양국 간 거친 수사가 오가는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바트 대변인은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하길 희망하며 핵 없는 한반도의 신뢰 구축과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 확립을 위한 외교 과정에 다시 참여하는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가 중요한 첫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트 대변인은 이어 EU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 무기, 모든 범위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해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요 파트너국과 협력해 미북 간 외교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EU는 최근 북한에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북한이 약속을 지키고 신뢰 조성과 핵무기 없는 한반도, 항구적 평화와 안보 구축을 위한 외교적 절차에 다시 관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중대 시험을 했다고 밝히면서 미사일 엔진 시험 여부와 관련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은 그동안 성공시킨 각 미사일의 액체 연료를 빠르게 고체 연료로 전환해 가고 있다며 2, 3년 동안 놀라운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중대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는데 동창리 발사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I mean, the thing that jumped to my mind when I read the reports
고체 연료를 사용한 보다 큰 엔진을 시험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가장 우려할 만한 가능성이죠. 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액체 연료 엔진을 시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용 액체 연료를 시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엔 개선된 모델이 되겠죠. 훨씬 점진적 개발 과정을 뜻하고요. 하지만 대형 고체 연료 엔진이라면 큰 도약이라고 할 만합니다.
엔진 시험은 실제 발사 시험에 비해 주목을 덜 받아왔는데요. 그동안 중요성이 과소평가되었던 건가요?
Well, it's an important part of the process to be able to, and it's a, you know, it affords them.
엔진 시험은 중요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실제 발사가 실패했을 때 감당하는 비용과 국제적 망신에 비하면 시행착오 비용이 덜 듭니다. 그리고 점진적 시험이 가능하고 엔진의 각종 부품이 작동되도록 오류를 바로 잡은 뒤에 공개해 대대적으로 선전할 수 있게 해주죠.
주목받아온 북한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엔진과 연관이 있습니까?
North Korea in the past has tested re-entry vehicles by firing a
과거에 북한은 엔진을 폭발시켜 대기권 재진입 때 발생하는 열을 모의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재진입체가 열에 견디고 형태를 유지하는지 알아본 거죠. 이번 실험에 그런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발사체를 실제로 쏘아올린 뒤 비행 패턴을 확인하기 전에는 재진입 여부를 시험하거나 확신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지상에서 모의 실험을 하기엔 어려운 기능입니다.
북한 로켓 엔진이 현재까지 갖추지 못한 점은 뭔가요? 어떤 역량이 부족합니까?
I think it's the movement into solid fuel. Except for right now they have these liquid, you know, they have these ICBMs and they
북한 ICBM은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액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운영상 큰 문제점이죠. 발사 준비를 위해 오랫동안 연료를 주입해야 하니까 상대방 공격에 취약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체 연료는 미사일에 미리 주입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발사를 결정하면 수분 내에 이동식 발사대에 올려 쏠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 미사일 강국들은 모두 고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북한이 이번 중대시험 결과가 전략적 지위를 바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미사일 엔진을 시험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어야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까?
Well, I mean, you know, for static engine tests, essentially, you know, they're getting, if it didn't blow up, one.
원하는 출력을 얻되 엔진이 폭발하지 않는 게 지상 시험에선 중요합니다.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인데 많은 나라가 액체 연료부터 시험하는 건 이 때문입니다. 고체 연료에서 원하는 출력을 얻는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이후 고체 연료를 생산해내는 것도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고체 연료는 아주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하는 지저분한 물질입니다. 북한은 올해 20차례가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고체 연료를 시험했습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즉 북극성 3형 발사를 빼고는 모두 단거리 발사였죠. SLBM은 사거리가 1500km쯤 되고 역시 고체 연료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북한에선 일종의 고체 연료 혁명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시행착오와 노력을 거친 북한이 성능이 크게 향상된 새 ICBM 엔진을 곧 들고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Could be. I mean, they've been blowing us away in terms of what they've been doing for the past 2 years, 3 years.
가능합니다. 북한은 지난 2, 3년 동안 우리를 크게 놀라게 만들었으니까요. 여기에 외부 도움까지 더해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북한의 주장과 기술력 과시에는 항상 어느 정도 사실이 들어 있고 적어도 우리는 그렇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게다가 북한은 드러내지 않고 이미 엔진 시험을 해왔습니다. 2016년에도 대형 엔진 시험을 했는데 처음엔 K-8 미사일용이 아닌가 했지만 화성 14, 15형 엔진이었습니다.
이런 엔진 시험이 곧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I think so. Did they talk about some kind of, let's say, there's a Christmas present or something?
북한이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발사 시험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만 ICBM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신 훨씬 커진 고체 연료 엔진을 장착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을 발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북한은 액체 연료 미사일을 선보인 뒤에 이를 고체 연료로 대체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러시아제 R-27 SLBM을 본뜬 북극성 1호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처음엔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가 고체 연료 엔진을 새로 장착한 뒤에 성공시켰죠. 물론 이렇게 떠들썩하게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평화적 우주 개발을 내세운 위성 발사 형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I mean, haven't they dismantled a lot of their taller gantry towers at
북한은 서해 위성 발사장 상당 부분을 폐기했다고 주장했죠. 위성 발사는 몇 단계 대형 로켓을 세워 몇 주에 걸쳐 많은 준비를 거쳐야 하는 작업이고 북한이 이런 계획을 실행한다면 일종의 반전이 될 겁니다. 또 보다 작은 위성 발사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북한은 최근 이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대신 군사 부문에 보다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국 차원에선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북한 관리로부터 위성 기술이 군사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위성 기술이 ICBM에 어떻게 전용될 수 있습니까?
I mean, a lot of the basic technology is the same. You have engines, they're able to test.
기본적 기술이 상당히 겹칩니다. 로켓 발사 뒤 분리와 재점화 단계를 반복하는 모든 과정이 그렇습니다. 이걸 민간 우주 개발 프로그램이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면 국내외적 선전에 이점이 있죠. 위성을 지구 궤도에 안착시키는 과정 역시 ICBM 기술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성은 궤도를 따라 그대로 돌지만 ICBM은 탄두를 탑재하고 다른 궤도를 비행하다 중력의 영향을 받아 다시 지구로 향해 원하는 목표물에 떨어진다는 것이 중요한 차이점일 뿐입니다.
앞서 언급하신 대로 북한이 폐기 수순을 보이는 듯했던 서해 위성 발사장을 복구한 뒤 발사 시험을 한다면 그런 종류의 폐기 약속이나 주장이 앞으로 더 설득력을 잃는 것 아닙니까?
North Koreans are very good at throughout all of their history have been very good about finding things.
북한은 해체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선정해 마치 관련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매우 능하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이미 무너진 핵실험장을 마치 폐쇄하는 것처럼 보여줬고 90년대에는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하면서 그런 연출을 했습니다.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을 복구시킨다면 그나마 내세웠던 비핵화 과정을 되돌리는 것으로 간주하시겠습니까?
I mean, I would say that probably there has been no meaningful steps taken in the first place.
처음부터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조차는 전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으로부터 북한이 주장한 중대 시험에 대한 진단과 북한의 미사일 엔진 개발 현황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가 2년 연속 무산됐습니다. 유엔 외교관들과 대북 인권 단체들은 인권을 협상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적어도 8개국이 세계 인권의 날인 10일 북한 인권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미국이 찬성하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대신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회의를 11일에 열자고 요청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한반도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사들과의 회동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소식통들은 10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안보리 회의 소집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는 것이 가능한 올해도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논의할 기회를 갖지 못한 데 대해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문제를 다른 고려사항들과 결합시키거나 비핵화 회담의 협상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츠 사무총장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안보리 북한인권 논의가 2년 연속 무산돼 실망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핵과 장거리 미사일, 해결하기 너무나 어려운 이슈들을 거론하기 위해 인권 이슈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들이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을 이해한다며 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인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루이 샤르보노 유엔 담당 이사는 안보리가 북한의 지독한 인권 기록을 검토할 기회를 미국이 또다시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회의를 막음으로써 자의적 구금이나 기아, 고문, 즉결 처형, 성폭력, 기타 북한 주민들에게 자행되는 범죄를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미국이 전 세계 인권을 위한 싸움에서 도덕적 지도력을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침묵은 잔인한 김정은 정권 아래 살고 있는 수백만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안보리 회의를 무산시킨 미국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의 프로그램에 대한 최대 압박에 가능한 한 광범위한 지원을 동원해야 한다며 김정은의 주민 탄압과 테러 활동, 대량 살상무기 추구는 모두 철저한 조사에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를 주도해야 하며 다른 나라들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에 당하는 인권유린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고 밝힌 2014년부터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논의를 주도했습니다.
Kim Jong-un, Cho Pu-il, Minister of People's Security, Ri Song-chol, Counselor.
2016년 12월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당시 사만다 파워 유엔 대사는 김정은 위원장 등 미국의 인권 제재 명단에 오른 인물들의 이름과 직책을 하나씩 호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은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 10일에 맞춰 회의를 개최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회의 소집에 필요한 9개 이사국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4년 만에 처음으로 안보리의 북한 인권 논의가 무산됐습니다. 파워 전 대사는 1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오랫동안 안보리에서 북한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잔혹 행위들을 논의하는 것을 막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외교적 노력 끝에 2014년에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돼 이 문제를 안보리 의제에 포함시켰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위해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논의할 때마다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성 대사는 지난 4일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안보리 회의를 또 다른 심각한 도발로 규정하고 최후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사는 회의에 응하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관광지를 방문하고 관광지구 준공식에 참석하는 행보를 계속하면서 미국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제재 대상이 아닌 관광 분야 수익을 극대화해서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AP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미 주요 언론은 9일 김정은 위원장의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 관광지구 준공식 참석 소식을 전하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북한의 움직임을 소개했습니다. AP통신은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직접 준공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면서 양덕 온천지구가 실내 야외 온천시설과 스키장, 승마장, 호텔 리조트를 비롯해 치료 요양시설과 체육시설이 총망라된 종합관광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신은 양덕 온천 관광지구가 김 위원장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해온 역점 사업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8월 처음 양덕 온천지구 구상을 밝힌 이래 올해만 4차례 양덕군을 찾아 현지 지도를 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준공식을 끝낸 삼지연 관광지구와 조성이 진행 중인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와 함께 김 위원장의 3대 주요 관광개발 사업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도 앞서 지난 3일자 보도에서 삼지연 관광지구 준공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이 신문 역시 김 위원장의 준공식 참석 소식을 전하면서 삼지연의 특별한 의미를 소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정치 외교적으로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자주 찾던 곳이며 올해 신년사에서 이곳을 사회주의 국가의 이상향으로 만들 것을 선언한 이후 대규모 관광지구 조성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왔다는 설명입니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 신문은 북한의 의료관광 활성화 움직임에도 주목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6일 북한이 내년 수출 신상품으로 의료관광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백내장과 치과 임플란트, 종양치료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른바 치료관광을 표방한 것은 외국인, 특히 중국인을 대상으로 북한의 관광상품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관광지와 전통 한의학인 고려의학을 결합하면 중국인들을 상대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북한 당국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도 북한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천과 의료관광을 연계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전담하는 치료관광 교류사의 출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북한이 치료관광 교류사를 통해 새롭게 개발한 온천 관광지구 근처에 의료시설을 운영하고 온천수의 광물 성분을 신경통, 관절염, 심장, 피부질환 치료 등에 활용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올해 35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방북해 총 1억 7,500만 달러의 수익을 북한 당국에 안겨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이 관광산업 활성화에 힘을 쏟는 이유로 외화 유치를 통한 대북 제재 회피 목적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관광 분야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AP통신은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지속적으로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동시에 국내에서는 자력갱생을 목표로 경제 건설을 강조해왔다며 이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관광산업 육성에 매진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최근 김 위원장이 즉각적인 제재 해제나 완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관광사업 촉진을 통해 제재로 인한 여파를 최소화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은 2017년보다 50% 증가한 약 120만 명으로 이들이 북한의 절실한 외화를 어느 정도 제공하면서 북한이 관광사업에 더 매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 미국 뉴스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야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이 3국이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대체할 새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수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 워싱턴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0일 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공식 탄핵 소추안을 적극 반박하면서 내년 대선에 재선될 것을 자신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이 세 나라가 협정을 수정안에 합의했다. 이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북미 3국 대표단이 10일 새 무역협정인 멕시코, 미국, 캐나다 협정 USMCA 수정안에 서명했습니다.
네.
이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헤수스 세아데 멕시코 외교장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부총리가 이날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의 대통령 궁에 모여서 수정안에 서명했는데요.
네.
이 자리에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 제라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도 함께했습니다.
네. 자, 새 협정의 이름이 USMCA. 이 세 나라의 첫 글자들을 다 딴 건데요.
네.
기존에 그러니까 북미 자유무역협정이죠. 나프타를 대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나프타는 지난 1993년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인데요.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7년 이 나프타는 미국이 맺은 협정 가운데 최악이라면서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3국은 20년간 발효됐던 나프타를 사장하고 예. 지난해 이 새 협정인 USMCA를 체결했습니다.
네, 체결은 했는데 발효는 지금까지 못한 거죠.
네, 정상들이 서명한 협정은 각 나라 의회가 비준을 해야 발효되는데요.
예.
1년이 넘도록 미국과 캐나다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 미국의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노동과 환경 기준이 부족하다면서 USMCA에 반대를 했고요. 예, 캐나다 역시 비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 3국 가운데 멕시코만 지난 6월 의회의 압도적인 지지로 비준을 받아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좀 수정하는 작업이 들어간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수주간의 토의를 거쳐서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USMCA 수정안을 마련했고요.
예.
아, 이미 원안을 통과시킨 멕시코 상원도 이를 열람한 뒤에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수정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간 건가요?
네, 수정안에는 이 나프타에는 없던 노동 기준과 이행 강제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USMCA 원안보다도 노동 기준이 강화됐는데요.
네.
예, 자동차 제조와 관련해서는 북미산 부품의 비준을 나프타가 규정한 62.5%에서 75%로 늘리고 2023년까지 자동차 제조 노동자들 가운데 시간당 평균 임금이 최소한 16달러의 노동자의 비중이 40에서 45%에 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바이오 신약의 복제를 10년간 제한하는 규정도 원안에서 빠졌는데요. 이에 따라 저렴한 복제약이 시장에 빨리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멕시코시티에 환경보호구역을 설치하는 등 환경 규제도 엄격해졌습니다.
네, 이 수정안에 대한 반응은 괜찮습니까?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 펠로시 의장은 10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새 무역협정이 나프타보다 훨씬 낫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처음 정부가 제안한 안보다도 대단히 좋다고 밝혔습니다.
네.
펠로시 의장은 그러면서 이 새 협정은 미국 노동자들의 승리라고 강조했는데요. 미국 최대 노동단체인 미국 노총 노동총연맹 산업별조협회에 역시 마침내 시행 가능한 노동 기준이 마련됐다고 환영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인터넷 트위터에 USMCA가 민주당의 아주 좋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이 한 가장 훌륭하고 중요한 무역협정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이번 새 협정은 농민과 제조업체, 노동조합 등 모두에게 좋다면서 중요한 건 미국 역사상 최악의 무역협상이 나프타를 끝내게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나 멕시코도 좋아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다른 나라 정상들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주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이 무역을 USMCA가 무역을 강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할 거라고 밝혔고요.
예.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역시 대표단의 서명 앞서서 미국과 캐나다 정상과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 USMCA 수정안을 승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미국과 캐나다 정부에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이 수정안도 사실 발효되려면 다시 의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미국의 경우 백악관이 비준 동의안을 하원에 제출하면 90일 내에 의결하게 되는데요.
네.
하원 측은 다음 주에 표결에 붙인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안에 비준이 가능할까요?
그건 힘들 것 같은데요. 미국 의회가 현재 대통령 탄핵 정국인데 올해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10일 기자들에게요. 내년 1월 탄핵 재판이 끝난 직후에 비준 동의안을 상원 표결에 붙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외무장관의 만남 소식을 보죠. 워싱턴에서 만났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회동에서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과 군축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네.
백악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이라면 2016년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했던 당시 선거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이 미국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7년 5월 이후 처음인데요.
네.
그러니까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처음 만나는 겁니다. 뮬러 특검은 약 2년에 걸친 수사 끝에 올해 3월 보고서를 내고 러시아가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광범위하게 개입했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자, 라브로프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앞서서 또 미 미국 국무장관도 만났습니다.
네, 라브로프 장관이 이날 미 국무부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공동 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이 폼페오 장관도 회견에서요, 미국 선거에 어떤 외국의 개입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러시아나 그 누구라도 미국의 민주적 절차, 즉 선거를 훼손하려 한다면 이에 대응에 조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라브로프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가 미국의 대선에 개입한 적은 없다는 러시아 정부 측의 주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가 미국의 국내 절차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모든 추측은 근거가 없다면서 존재하지 않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한편 라브로프 장관은 백악관을 방문한 후에 러시아 대사관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실제로 선거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자, 선거 개입 문제 말고 또 논의된 사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폼페오 장관은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의 영토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는데요.
네.
이후에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부군 간에 러시아의 지원군을 받는 반군의 내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라브로프 장관은 이에 대해서 직접적인 생각을 밝히는 대신에 우리는 전략적 안정성과 군축 협상에 대해 논의했고 솔직하고 사무적으로 얘기했다면서 서로 대화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현재 양국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애둘러 말했습니다.
네. 자, 최근의 뉴스가 러시아가 미국과의 전략무기 감축 협정을 연장 원한다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오갔죠?
라브로프 장관은요, 이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 뉴스타트의 연장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뉴스타트는 지난 2010년 바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하고 이듬해 발효시킨 두 나라 간 핵 전력 감축 협정인데요.
네.
이 협정이 오는 2021년 2월에 만료됩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뉴스타트 협정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요. 라브로프 장관도 같은 입장을 전한 겁니다. 하지만 미국은 양자 협정이 아니라 중국이나 다른 주요 핵 보유국이 동참하는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다면서 협정을 연장하는 데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소추 소식이죠.
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식 탄핵 소추안을 공개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그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자신이 엄청난 잘못을 한 것처럼 밀어붙이더니 정작 공개된 탄핵 소추안에는 별것 아닌 것들만 담겼다고 주장했는데요.
예.
이 소추안에 결함이 많아서 뭐 결국 탄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내년에 민주당 후보를 물리치고 재선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네, 공개된 그 소추한 내용을 보고 나온 반응이 별것 아닌 내용만 담겼다라는 거죠.
네.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10일 탄핵 소추안 공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 허시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예.
술에 죄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면서 온갖 끔찍한 잘못을 갖다 붙이더니 그건 다 어디로 갔느냐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서 정작 탄핵 소추안에 정리된 두 가지 항목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탄핵 소추한 내용을 봐야 되겠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탄핵 사유로 두 가지 조항을 상정했습니다. 제1항으로 권력 남용, 제2항으로 의회 업무 방해를 규정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두 가지 혐의가 미 헌법에 명시된 고위 공직자 탄핵 사유인 반역 수뢰 또는 고도의 범죄와 비행 가운데 고도의 범죄와 비행에 해당한다고 적었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술래죄는 어디로 갔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예, 당초 민주당 측은 이 술래 혐의도 탄핵 사유에 넣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술래라면 뇌물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그렇죠.
뇌물은 꼭 돈이나 값비싼 물품이 아니라도 이해 당사자에게 편의를 제공받았다든가 직무상 행위의 유무형의 대가를 얻었다면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네.
민주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요청 요청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와 또 보류했던 군사 원조금을 다시 집행하는 사이에 대가성이 있어서 수뢰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하지만 공식 탄핵 소추안에 이 조항을 따로 만들진 않고 제1항인 권력 남용 혐의에 병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탄핵 소추안의 내용이 허술하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추안에 확정된 권력 남용과 의회 업무 방해 혐의조차 근거가 매우 약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미국 역사상 가장 미약하고 가벼운 내용으로 탄핵 소추안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탄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당의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안이 최종 인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탄핵 소추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는 부결될 것으로 자신감을 나타냈는데요.
네.
결국 탄핵 국면을 마무리하고 내년 대선에서 자신이 재선될 것이라고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미국을 다시 부자 나라로 만들 것이고 강하게 만들 것이고 자랑스럽게 만들 것이고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의 허술한 탄핵 추진에 역풍이 불어서 오히려 자신의 지지율이 치솟고 있다고 주장. 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남아있는 탄핵 소추 절차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이날 하원에서 민주당 측이 공식 탄핵 소추안을 공개한 데 따라서 후속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네.
탄핵 소추안을 놓고 이번 주 안에 법사위 표결을 진행할 전망인데요.
네.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이라서 과반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쯤에는 전체 토론을 거쳐서 본회의 표결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오전에는 중간 강계 지역만 흐리고 나머지 지역은 맑겠고 오후에는 평안남도와 자강도 희천 지역에 구름이 많아집니다. 특히 양덕의 아침 기온이 11도가 떨어졌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영하 7도, 낮 기온 1도, 양덕 아침 최저 영하 10도입니다. 낮에는 0도, 남포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에는 영하 2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1도입니다. 중간 강계 아침 최저 영하 13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3도에 머물겠습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막다가 해주와 용현 사리원 지역에 구름이 많아집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영하 4도, 낮 최고 2도, 개성 아침 최저 어제보다 11도가 오늘보다 11도가 더 떨어져서 영하 6도입니다. 낮에는 4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은 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양강도 지역입니다.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에 양강도 지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6도. 원산 아침 기온 영하 2도입니다. 낮 기온은 영상 6도. 청진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3도. 성진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6도. 해산 아침 최저 영하 16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 앞바다는 맑겠고 먼바다는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눈 내립니다. 서해는 막다가 흐려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5에서 4m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12월 11일 수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에이 마감 뉴스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어 온 지난해 이후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등 도발과 관련해 안보리 소집을 요청한 것은 약 2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9일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에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들과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 논의를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한반도에서의 일련의 사건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사들과의 오찬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오늘 안보리 회의가 열리는 뉴욕을 방문합니다.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안보리 회의에 앞서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주관하는 오찬에서 유엔 회원국 대사들을 만나 이번 회의와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폐쇄된 주한미군 기지 네 곳을 한국에 반환하기로 한국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한국 국무조정실은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 합동위원회를 열고 원주 캠프 이글과 캠프 롱, 부평 캠프 마켓, 그리고 동두천 캠프 호비를 즉시 돌려받기로 합의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미한 양측은 오염 정화 책임, 그리고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 환경관리 강화반, 또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에 대해 협의를 계속한다는 조건으로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습니다. 반환되는 기지의 오염 정화 작업은 일단 한국이 맡기로 했고 오염 책임은 지속해서 미국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처로 반환 대상 미군 기지 총 80곳 가운데 58곳이 반환됐습니다. 이번에 반환된 기지들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소파 규정에 따라 반환 절차가 진행됐었지만 오염 정화 기준과 정화 책임을 두고 양국 사이에 이견이 있어 반환이 미뤄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훈련생들의 미국 군사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해군 항공기지에서 사우디 출신 훈련생이 총기를 난사한 사건 때문에 나온 조처입니다. 이 사건으로 용의자를 포함해 모두 4명이 숨졌습니다. 사망한 용의자는 사우디 공군 장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군사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 훈련생들의 선발 과정을 재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재검토 과정은 열흘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 훈련 중단 조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재 미국 내 군사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 훈련생은 약 5천 명으로 이 가운데 사우디 출신이 약 900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어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이 미국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7년 5월 이래 처음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회동에서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과 군축 문제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어제 폼페오 장관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지난 2016년에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양국 정부의 교신 내용을 발표하기를 원했지만 미국이 이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웅산 수치 미얀마 외무장관이 오늘 국제사법재판소 ICJ 심리에서 미얀마의 로힝야족 학살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수치 장관은 이날 심리에서 감비아 정부가 미얀마 라카인주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상황을 불완전하고 정확하지 않게 기술했다며 미얀마군은 라카인주에서 반군을 토벌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감비아는 57개 나라가 회원국인 이슬람 협력기구를 대신해 미얀마 정부가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학살했다고 ICJ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이날 재판정에 나온 수치 장관은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는 미얀마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과거 노벨 평화상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B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